VOA World News.
VOA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긴밀한 공조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정권이 도발할수록 더 강화된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을 받아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임을 깨닫도록 더 강력하게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두 정상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대북 제재결의 2375호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을 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통화는 오후 10시부터 25분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면 우리 자체적인 억지 방위 능력과 미한 연합 방위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사일 지침 개정과 첨단 무기 보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관련 협력을 더 긴밀히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향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세 나라 정상은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이딴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추이텐카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 문제와 미중 무역 논의가 연계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추이 대사는 15일 워싱턴 중국 대사관에서 열린 중국 건국 기념행사에서 행한 연설에서 누군가 북한으로 인해 중국을 압박하거나 중국에 제재를 가한다면 많은 미국인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공장과 농장을 비롯해 중국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회사와 중국의 대형 시장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제조사 등이 이 같은 미국의 정책에 반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추이 대사는 별도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 지금보다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추이 대사는 한국과 타이완의 전술핵 배치와 일본의 핵무장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12일 중국이 새 유엔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등 중국의 금융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는 21일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에 관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안보리 9월 의장국인 에티오피아는 어제 BOA에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관련 회의가 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북한의 핵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회의가 장관급으로 개최되는 만큼 15개 안보리 이사국의 외교 장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탈림이 오늘 일본에 상륙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탈림이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 30분 가고시마현 미나미 큐슈시에 상륙한 뒤 현재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탈림은 순간 최대 풍속이 45m로 큰 비를 동반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규슈 지역에 폭우가 내리고 있으며 정전과 산사태가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서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항공기 350여 편이 결항됐고 고속철도도 일부 정상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일본 전역에는 2만 1,000명에 대한 피난 지시가 내려졌고 75만여 명은 피난 권고가 발령됐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4도에서 17도, 최고 온도는 16에서 29도입니다. 파고는 동해 앞바다는 1m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원유 공급 등을 제한하는 제재 결의 237호를 채택했죠. 미 재무부는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 전술 핵무기 한국 배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북한이 사실 요즘 들어서는 거의 뭐 매일 헤드라인을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5일 현지 시간으로 또다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도발 주기나 강도, 뭐 과거와 비교하면 굉장히 짧아지고 또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 저희가 이 시간에 자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사실은 예측이 가능했었던 일이었습니다. 예. 미국이나 한국 당국이 이미 앞서서 지난 9월 9일 그러니까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해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좀 단지 며칠 늦어졌을 뿐이다 이런 분석들인데요. 그 배경으로는 첫 번째로는 역시 기술적 완성을 북한이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북한의 최종적인 목적은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소형화 경량화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하는 것이죠.
예.
바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북한은 계속해서 최근에 6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또 장거리 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를 통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소형화된 핵탄두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해서 유사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
아직 그 두 가지 목표가 최종적으로 거의 지금 완성 단계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지만
예.
그 최종적인 완성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아직도 몇 차례 핵실험이든 또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든 계속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이번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바로 며칠 전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새로운 추가 제재 결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반발도 있고요. 아울러서 또 제재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핵미사일 개발을 추구한다.
예.
이런 점을 보여준 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 등 주변국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괌을 포위사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허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에 대해서는 주일 미군이 타격 대상이다라는 부분들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일찌감치 밝히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병행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의 방침을 일축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다목적용으로 이번에도 또다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예.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최홍기 기자.
네, 기술적 분야 얘기를 조금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예.
북한이 이번에 그 1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3,700km를 날아서 이제 태평양에 떨어졌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북한이 그 미군의 핵심 군사 기지인 괌을 공격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난 8월 29일 화성 12형 그 중장거리 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예.
당시 그 화성 12형은 2,700km를 날았는데요. 사실 지도를 놓고 재보면 북한 평양에서 괌까지 거리가 3,400km입니다. 그래서 당시 북한이 그 같은 괌 공격 능력을 과시하려 했지만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괌을 공격하려면 약 비행거리가 적어도 3,40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예.
한 700km 못 미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예. 3,700km를 날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한 1,000km 이상 나은 거고요.
네.
또 괌을 이제 사정거리에 넣었다 이렇게 틀림없이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다시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8월 말에 화성 12형으로 괌 공격 능력을 과시하려 했지만 여기에 좀 실패했거나 좀 미흡한 결과가 나자
네.
17일 만에 다시 발사해서 1,000km의 사거리를 늘려서 괌 공격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성공했다 이런 것을 예. 과시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한 3,700km 정도 나갔다고 하니까 이걸 이제 남쪽으로만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이제 괌이 충분히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 시간에 뭐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과 한국 정부는 물론 지금은 그런 얘기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새로운 분위기나 새로운 국면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을 위해서는 어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는 그런 선의를 보여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계속했는데 자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뭐 며칠 간격으로 혹은 몇 주 간격으로 계속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고 있는 건 그렇다고 북한이 대화나 협상에 전혀 관심이 없다 또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렵지 않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거의 매주 지금 그 미사일 또 핵실험 이런 굉장히 강력한 그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외관상 북한이 대화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관측이 가능합니다.
예.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전혀 관심이 없냐 이렇게 보기도 또 힘든 구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6월이죠. 계춘영 그 인도 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미사일 실험 동결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힌 사례가 있는데요.
예.
이것은 하나의 대화할 용의를 표명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그 앞서 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또 서울에서 대북 제안을 했습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 하자 또 경제협력도 가능하고 이산가족 상봉하자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북한이 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진짜로 그 관심이 아예 없고 대화할 용의가 없다면은 우리 이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그 공식으로 밝히면 될 텐데 여태까지 그냥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역시 내심으로는 관심은 있지만 지금 대화를 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것을 시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고요.
예.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역시 북한 내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북한의 지금 그 가장 큰 목표는 핵무기가 장착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나머지 목적 제재를 풀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것은 2차적이나 3차적인 목표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면서 계속 도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가능합니다.
예. 자,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발표한 성명이 있는데요. 잠시 이거 이야기를 좀 듣고 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am hopeful that China as a great country, a world power, will decide on their own and will take it upon themselves.
예. 북한이 현재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 행보를 바꿔서 미래 대화와 협상으로 나오도록 고려하고 또 설득하기 위해서 중국이 스스로 원유 공급이라는 매우 강력한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중국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얘기일까요?
예, 틸러슨 장관이 얘기한 중국과 관련한 언급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사실 이 원유 공급 중단 부분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관련해서 거의 그 끝장, 최종적인 수단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인데요.
예.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공급하는 여러 가지 생명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자 그리고 또 식량 그리고 현금 이런 것들 중에 물자 부분에서는 역시 원유 공급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원유는 말하자면 여러 가지 기관 시설이라든지 장비가 돌아가게 하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요소고 이것이 중단되면은 북한이 결국은 손을 들 것이다 라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사실 이것이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최근에 유엔 안보리의 최신 추가 대북 결의도 사실 이 부분을 포함시키려고 미국은 많이 노력을 했지만
예.
결국은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반대로 성사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하면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다시 이 부분을 언급한 겁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또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상당 부분을 말하자면 사용하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에 대해서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이것을 좀 줄이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중국에 대해서는 원유 공급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중국의 미국이 요구하는 이 원유 공급 중단과 같은 어떻게 보면 고강도의 조치를 취할 것이냐 그 가능성을 좀 회의적이게 보는 시각이 많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뭐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해라. 따라서 이런 조치를 다 해라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주문인데요. 중국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또 받아들이지 않기도 곤란한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연간 한 북한에 대해서 한 50만 톤 정도의 그 석유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만일 중국이 석유를 전면적으로 차단을 하고 중단을 하면 북한의 그 군부 경제 자체가 마비되고 이것은 엄청난 그 정치적 경제적 그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예.
또 이는 그 한반도 정세의 그 안정화를 바라는 그 중국의 그 이해관계에 어긋납니다.
예.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이것을 그 100% 받아들이긴 곤란한 상황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안 받아들이기도 곤란합니다. 북한이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을 방치해서 북한이 핵객 국가가 되고 이것이 또 ICBM 발사를 계속해서 미국을 공격할 경우에 미중 관계가 흔들리고 이것은 중국의 그 전략적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중국은 이 두 가지 압력 사이에서 어떤 그 균형점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이렇게 중국을 압박하는 발언에 대해서 이제 중국 외교부 외무성 대변인의 어떤 그 입장을 들어보니까 북핵 문제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다. 우리에게 이 책임을 물리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던데 아무래도 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의 전면 중단 여기까지 가기에는 중국의 어떤 전략적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방금 최은기 기자가 얘기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예.
사실 북한 핵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핵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단순한 하나의 그 목표를 가지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단합해서 나서면은 굳이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끌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북한을 둘러싸고 동북아시아의 말하자면 지정학적 요소들이 상당히 깊이 개입이 돼 있는 사안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도록 지금 상황은 왜냐하면 북한을 압박하는 문제를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이 다 중국에 이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자,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여러 번 얘기를 해왔는데요. 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 또 무역 불균형과 관련해서 중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문제, 그리고 타이완 문제를
네.
지렛대로 활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또 최근에는 세컨더리 보이콧 그래서 북한과 협력하는 중국 내 기업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재하는 방안도 있지만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카드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바로 미국과 중국 관계를 걱정하거나 또는 배려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거기에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예. 중국으로서는 있단 말씀이죠.
네네.
그러니까 북한이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붕괴되거나 그야말로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까지는 원치 않는 그거는
예.
그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인 그 위치에서 중국이 갖는 이익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사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것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고
예.
미국도 역시 그만큼 따르도록 그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꺼리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압박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중국이 혹할 수 있는 어떤 유인책, 중국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몇 가지를 들어준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어떤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 다른 방향으로 뭔가 인센티브 말하자면 그런 것을 줄 경우에는 뭔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다 가정의 문제입니다만은 예. 현재 미국 정부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거에 전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자체가 최대 압박과 관여로 돼 있고요.
예.
지금은 사실 압박에 몰두하는 상황이고 그것은 주변에 한국이나 일본도 다 같은 입장입니다.
네. 자, 최용기 기자. 그리고 또 요즘 중국과 함께 이제 자주 또 이제 거론되는 나라가 이제 러시아입니다. 뭐 잘 알겠습니다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또 북한에 앞서 윤국환 기자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북한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또 러시아가 이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이제 목소리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적했듯이 그 러시아는 북한의 그 해외 송출 노동자를 가장 많이 배치하고 일을 시키고 있는 그런 국가죠. 또 네. 과거에 그 한 10차례의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이 협상 과정 이런 것을 보면은 러시아가 상당히 그 중간중간에 어떤 그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이런 쪽에서 자신의 그 발언권을 높여온 것도 그 사실입니다.
네.
아 그러나 러시아도 뭐 중국과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 과 미사일 개발 자체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러시아도 즉각 그 굉장히 단호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전략적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야말로 미국과 러시아의 그 전략적 관계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그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네.
아,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반대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수단에 있어서 압박이라든가 군사적 조치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한국과 일본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예, 한국과 일본은 일단 두 정상이 전화 통화를 가졌죠.
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압박 그리고 이번에 북한의 말하자면 추가 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맥락이었고요.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국 정부가 유엔 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의 인도주의 지원을 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할 것을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입장을 밝혔고요.
네.
이 한국 정부는 정치 문제와 인도주의 지원은 별개의 사안이다라면서 계획대로 진행될 것임을 내비치기도 했었는데요.
네.
약간의 이를 두고 일부 언론들은 일본과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직면해서 약간의 좀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이 세 나라는 이 도발 행위에 직면해서 계속해서 대북 제재 강화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해를 일치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네.
한국 정부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현 시점에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고요.
예.
특히나 또 현무 미사일을 무력 시위용으로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현재 주변의 어느 나라들보다도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하게 무력 시위를 하고 또 추가 압박을 앞서서 언급을 하는 등으로 이렇게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예.
하고들 있습니다.
예, 뭐 미 국무부의 대변인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유화 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한국, 일본이 북한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보는 것 같군요. 자, 조금 전에 이제 윤국환 기자가 얘기해 주신 부분이 이제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대북 인도 지원 800만 달러 이 방안을 밝혔는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시기적으로 보면 좀 공교롭게 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발표하기 바로 그 다음날 또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하지만 인도적 지원 입장은 뭐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좀 난처한 이런 상황인데요. 원래 그 이 사업은 그 한국 정부가 그 양자 차원 또 직접적으로 북한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유엔 산하 기구죠. 그 유엔 식량 기획 또 유엔 아동 기구가 북한의 그 어린이와 임산부에 대한 사업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 정부가 원래 또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정치적 상황과 인도적 문제는 분리해서 처리한다. 남북 관계 또는 뭐 북한의 도발 이런 것이 있더라도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는 이와 관계없이 계속한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필요한 그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아시겠지만 북한이 그 7월부터 지금 거의 매주 핵실험 또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도발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남북 대화, 정상회담,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 제의를 했지만 북한이 이에 대해서 뭐 침묵을 지키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좀 이런 것이 좀 상당히 난처한 이런 상황이고요. 한국도 언론, 그 여론도 별로 안 좋습니다. 북한이 원하지 되는 반응도 보이지도 않고 저렇게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하는 게 옳으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의 아베 총리도 이번에 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 전화 통화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견을 보인 이런 게 있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통일부가 이것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아마 사전에 미리 이것을 좀 공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발표를 한 것은 이것을 이런 상황에서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의도로 갖고 있는데 지금 이런 도발로 어려우니 여론에 좀 향배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가능합니다.
예. 자, 북한이 15일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미국, 한국, 일본 또 중국, 러시아의 분위기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의 15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9일 이후 17일 만에 다시 나온 겁니다. 또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가 지난 11일에 발표됐죠. 그러니까 나흘 만에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 건데요. 지난 11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추가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한 발언 내용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North Korea's neighbors, its trading partners and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united against its dangerous and illegal actions.
네. 북한의 이웃과 교육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에 단합된 대응을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될 때마다 이전 결의에서 하나씩 이제 더해지는 형식이니까 23755호가 뭐 역대 가장 강력한 결의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내용을 짚어본다면 어떤 겁니까?
역시 관심을 가장 크게 끌었던 것은 원유 부분입니다.
예.
미국이 마련한 초안에는 대북 원유 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결의안에 채택될 경우에는 상당히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다.
예.
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이 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누구나들 다 그렇게 관측을 했는데요. 결국은 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고요.
예.
여기에서 일정의 그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부분은 원유와 관련해서는 결의안이 채택된 시점에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쪽으로 됐습니다.
네.
결의안이 채택된 시점에서 그러면 원유 공급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 부분은 대체로 400만 배럴로 추산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정유 제품이 있었죠. 정유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에 공급되는 양의 55%를 감축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북한에 공급되는 원유나 정유 제품의 이 수준은 사실 추정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얼마만큼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추정을 근거로 그것을 현 수준으로 동결한다든지 또는 거기에서 200만 배럴로 제한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원초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예. 이 때문에 이 원유 공급 부분들은 상징성은 좀 띄고
네.
또 앞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에 추가적인 제재 결의를 채택한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네.
이런 정도지 이번 237호 안보리 결의에서 채택된 내용이 북한에 직접적으로 압박이 될 것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들이 네. 더 많이 있습니다.
굳이 의미를 찾는다면 과거 이제 결의에서 석탄 관련된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그 수위가 높아졌던 것만큼 이번에도 일단 원유가 한번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도발이 되면 그렇게 좀 더 강도가 세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겠군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섬유 수출은 완전히 중단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석유는 일종의 그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지만 그 내용은 좀 그 한계가 있는 이런 것이라면.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7호로 해서 가장 확실하게 그 제재가 된 것이 그 섬유 분야입니다.
예.
아, 섬유는 그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한 3년간 한 7억 6천만 달러 정도 그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연간으로 나누면 1년에 한 2억 달러 정도고요. 전체 수출 분야에서는 약 27% 그러니까 4분지 1을 넘는 상당히 큰 비중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예.
이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수출 그 금지화로 돼 있기 때문에요. 북한 경제가 상당히 앞으로 그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요.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섬유를 만들어서 한 것도 있지만
예.
그와 못지않게 인가공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들이 원재료 뭐 단추라든가 실이라든가 섬유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고 북한이 여기서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것을 의류 만들어서 이걸 다시 수출하는 이런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아, 이것이 상당히 많은 그 노동력이 이 분야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그 전면 중단됨으로써 아, 일단 그 공장이 만일 이것이 제대로만 된다면은 많은 공장들이 그 가동을 멈추고
예.
또 외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외환난도 가중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미국이 작성한 초안에는 있었다가 본안에는 빠진 것 중에 하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제재였는데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 뭐 김여정 모두 다 이번에는 제외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제재 안에 오른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여동생인 김여정과 관련해서는 제재 대상에 오르면은 자산이 동결이 되고 또 해외여행이 금지되는 조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두 사람은 빠졌습니다. 나머지 일부도 많이 빠졌는데요.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을 제외하고는 다 빠졌는데요.
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포함되는 거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북한은 이 김정은 위원장 최고 존엄이라 그러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대화 국면과 관련해서 이 소지를 그 완전히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고 아울러서 몇몇 그 핵심 인물들도 제외된 것이죠.
예. 그런가 하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추가됐군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뭐 이런 공해상에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은 뭐 그동안의 여러 안보리 결의에서도 뭐 언급이 된 내용입니다.
예.
다만 당초에 그 미국이 준비한 대북 제재 초안을 보면은 북한 선박을 검색할 적에 군사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 미국이든 한국의 군함이 가서 의심되는 그 북한 선박이 있으면 이것을 멈추고 선박을 하는 주로 해경이나 무슨 그런 쪽이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군함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 굉장히 강력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예.
실제로 최종 그 결의된 그 보면은 그 내용은 빠졌습니다. 다만 북한의 선박이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품목을 심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그 유엔 회원국이 그 선박에 등록된 국가의 동의를 얻어서 검색할 수 있게 했고요.
예.
만일 선박의 그 등록 국가가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선박이 검색을 못 받겠다 이럴 경우에는 안보리가 문제의 선박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예.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요구했던 6자 회담 재개 문제 이 부분은 또 이제 결의안에 포함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매번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가 통과될 때마다 포함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 유엔에서의 대북 결의를 제재 결의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또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들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의는 그동안에 채택된 것들을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늘 이 6자회담 재개 그리고 북한 핵 문제의 외교적 수단 그리고 평화적인 방식으로의 해결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바로 이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한다는 것은 제재를 가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대화를 재개하는 것도 포함된 것이다.
예.
그것이 전면적이고 완전한 대북결의의 이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화와 협상의 재개를 계속해서 요구해 온 것입니다.
네.
이번에도 예외 없이 이 조항은 새 결의안에 포함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앞서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줄다리기 타협, 뭐 협상의 이제 산물이라고 봐야 할 텐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성격이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그 실무 수준에서 이런 큰 틀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특히 이 북한에 대한 제재 부분에 있어서는 이 주요 내용을 놓고 실무자들이 또는 유엔 대사급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동안에도 보면 장관급들이 개입을 했고 이 장관급들은 물론 그 윗수준에서 대통령들이나 국가주석 이런 최고위 층에 말하자면 어떤 지침을 따르는 수준이었는데
예.
이번에도 사실 원유 공급이라고 하는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고요.
예.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모두들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보시면 이번에 그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지 일주일 만에 채택이 됐습니다.
네.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였는데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큰 틀에서 뭔가 방향에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미국 언론들은 바로 두 정상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 같은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북 결의가 나온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반응을 보면 뭐 small step, nothing, not a big deal. 작은 조치에 불과하다. 이런 발언들은 이런 평가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말 그대로 뭐 해석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초 그 미국이 바랬던 것, 미국이 원하던 목표는 원유를 뭐 완전히 중단을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을 그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리고 이런 굉장히 강력한 조치였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그 어떤 절충을 통해서 조치가 빨리 일주일 만에 뭐 이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그 와중에 상당히 그 내용이 그 희석되거나 일종의 그 물타기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원유 공급 같은 경우만 해도 상한선을 두는 어떤 상징적인 조치에 그쳤지 이것이 뭐 줄이거나 이거에 대해서 뭐 줄거나 이런 것은 뭐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그 마크 협상을 지휘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이 그 작은 걸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것과는 좀 못 미친다 이런 하나의 그 평가를 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나온 같은 날 미국 재무부의 문우신 장관은 중국이 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또 해서 주목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문우신 장관이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
그전에도 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각국이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를 하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는 미국과의 금융 거래를 일절 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네.
그 아울러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대통령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문우신 장관은 이번에도 관련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중국이 유엔 제재들을 따르지 않으면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특히나 구체적으로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이행이 된다면은 상당히 큰 요인이 될 것인데요.
네.
실제로 문우신 장관의 발언들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예.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중국을 압박하는 움직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미 하원에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들을 제재해라라고 이제 행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미국령 그 광과 미 본토를 겨냥한 그 핵실험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도발을 계속하자 워싱턴의 미외는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인데요. 미 하원 의원들이 최근에 재무부와 국무부의 그 연명 소환 여러 사람이 이제 같이 서명을 한 거죠.
예.
그 소환을 보내서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조치를 촉구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 16개 은행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북한의 대리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12개 중국은행의 대책을 취하라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예. 자, 끝으로 이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또 왜 유엔 안보리가 제재안을 발표하고 또 미국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중국을 또 이제 압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일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중국, 일본,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북한과 관련돼서 여러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제 첫 아시아 순방이니까 이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 4월 달에 그 미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서 뭔가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이루어졌었고 그런 맥락으로 한동안 진행이 됐었고요. 11월 달에 다시 열린다면 특히나 그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예정하고 있는 세 나라는 북한 핵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고 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나라입니다.
네.
전부 다 북핵 6자회담에 말하자면 참여국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가 물론 다른 이슈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마는 북한 핵 문제가 공통적으로 중요한 그 쟁점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로 면대면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 자리에서는 그때 당시에 직면한 상황이 북한이 어떤 행태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양자의 지금 대북 해결 방안이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뭔가 조금 접점이 마련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역시 그것은 아직 11월이면은 조금 더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동안의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특히나 이 북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예.
그 부분을 좀 더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추가 제재 결의가 채택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과 또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의 주요 내용 그리고 미국 정부 안팎에서 일고 있는 중국 압박 움직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VOA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저는 남쪽에 와가지고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작품들도 쓰고 하면서
서울 생활 8년 차인 도명학 씨는 량강도 해산이 고향인 탈북자입니다.
저는 글을 쓰고 작가를 했든 뭐 했든 나는 늘 단역이고 노예고 죽을 때까지 주역은 김정은 혼자일 거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다 정해졌습니다.
북한의 작가였던 도명학 씨도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천성이 글쓰기 좋아하니까 그냥 원고지 상태에서 펜으로 그냥 쓰여놨던 거죠. 그리고 또 솔직히 야, 이 세상이 이 다음에 달라지면 내가 여기 어떻게 쓸 것인가 한번 시험이라도 해보려고 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말하고 싶어도 글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정해지고 주어진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았던 세상. 하루라도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진정한 작가가 되고 싶었던 도명학 씨는 친구와 함께 압록강을 건너려다 다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 그놈 세상이 마음에 들었겠냐? 하도 가족 때문에 억지로 거기에 있는 사람이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이불 속에서 숨어들었던 바깥 세상의 라디오가 답답한 가슴을 풀어줬습니다.
네, 이 미국의 소리 방송도 많이 들었어요. 이 미국 방송들도 희망의 메아리 방송이란 게 그 민간에서 보내는 방송이 해외 동포들이 보내는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그렇지 않아도 가족들에게 미안한 일 투성이었던 도명학 씨. 북한 밖 세상으로 떠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냥 덤으로 산다 생각하세요. 이제부터의 삶은 덤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의 삶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좀 담대해지더라고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서울에서 소설가와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명학 씨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디든 그 또 중국말도 또 몰래 윗방에 들어가서 또 뭐 간단한 말은 이렇게 좀 연습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는 그저 그 신고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저 사람 중국어를 알아서 써먹을 데 없는데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건 수상하게 보는 거죠. 왜 중국어를 왜 공부한대? 왜 공부한대? 하면 아 그냥 하고 싶어서 왜 하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따지고 둔대.
언제고 필요한 날이 있을 것 같아 몰래 중국어를 배워뒀습니다. 장마당에서 만난 중국 조선족들은 늘 북한 땅을 벗어나고 싶었던 도명학 씨의 친구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또 그 사람들은 인맥 있고 그 중국 가면 어디 가면 주소도 다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뭐 찾아오라. 그러니까 그다음에 한국에 가자면 어떻게 간다 뭐 이런 것도 대체로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브로커를 만나서 이렇게 뭐 찾아가고 브로커랑 이렇게 다니는 거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기지를 봐줘서 중국만 넘어가면.
그때까지만 해도 돈으로 사람을 써가며 한국까지 가는 북한 사람이 많은지는 몰랐었고 그저 압록강 두만강 넘어 중국 땅까지만 가면 어떻게든 될 거라는 생각 정도뿐이었습니다.
기차표는 버스표는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건 얼마고 이런 정보들을 다 나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열차는 북경까지는 하루에 연결해서 몇 번 있으며 몇 시 기차며 시간까지도 시간 다 알 수 없지만 한두 개 시간까지는 그다음에 소요 시간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그 도망가려고 생각했으니까 만약 경우 자기가 어느 때 도망갈지 모르고.
마음을 먹고 나니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언제 떠날 수 있을까 눈치만 보고 있었던 도명학 씨는 평양에 사는 친척 집에 다녀오겠다는 말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게 내가 평양 간다고 거짓말하고 떠났거든요. 집에다가 아 거기 또 그 감시하니까 그 소문도 일부러 그렇게 났어요. 또 집에 와이프하고도 아파서 평양 간다고 평양에 그 우리 이모도 있고 삼촌도 있고 뭐 그래서 좀 왔다 가란다고 그래 연락 받아가지고 그래서 거기 간다고 거짓말하고 떠났는데.
좌불안석 불안한 마음에 미안함까지 더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감옥 생활로 수척해진 남편의 모습이 안 되어 보였는지 아내는 없는 돈까지 탈탈 털어 값비싼 양복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거 옷까지 우리 또 평양 또 간다고 또 감옥 나왔으니까 옷이 다 맞지도 않고 뭐 언제 쓰면 어떡할까. 없는 돈은 글쎄 마지막까지 나는 우리 집사람 애매겠다니까요. 그것도 그 중국 간데 내 북한 옷을 사 입어서 뭐예요. 아 그것도 그 저 뭐야 김정일 입는 멋있는 옷을 그런 것도 시장에서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여기다가 그 멋있는 그 저 초상 배지도 아 비싼 걸 사다가 또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 완전히 그게 악세사리 격이거든요. 아 근데 이게 기어이 입고 가야 된다는.
가족을 버리고 떠날 생각뿐이었던 가장이었는데 치장까지 해준 아내에게는 너무나 미안했고 화가 났습니다. 굳은 결심으로 떠나는 도강 계획이 실패가 되어버리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야, 내 그거 중국 건너자마자 벗어서 버리는 게 얼마나 내가 야, 이 비싼 거 이거 한번 사자면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사야지 못 사거든요. 야, 이거 참을 이거 벗어먹으라고 뒤집어 보이지도 못하고 이거 말을 가지도 못하고 그 옷을 입고 평양 간다고 간다고 해서 거짓말해서 평양 쪽으로 가는 것처럼 하다가 딴 데 돌아서 가지고 말이야 친구 생일집 가서 생일 축하해주고 밥도 같이 먹고 술을 한 잔 쓱 얻어먹고 그렇게 하고서 그다음 그걸로 나와가지고 이제는 도망치는 장소를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도망치기 좋자면 한참 가야 되거든요. 한
평양이 아니라 압록강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압록강까지는 8km 정도. 한여름 뙤약볕에 걸어간다는 것은 영 자신이 없었고 주머니에 챙겨둔 500원을 만지작거리며 길을 나섰습니다.
돈이 버스 타고 갈 수 있단 말이죠. 거기까지 거기 버스가 다니는 게 있는데 그 버스비가 좀 비싸요. 개인이 운영하는 버스라서 국가 운영하는 버스는 다 서지 않으니까 개인들이 국가 버스를 이렇게 임대해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해 먹는 판이죠. 북한 구판대에서. 근데 그 버스값이 좀 비싸단 말이죠. 그래서 주머니에 그 돈이 있다는 건 버스 탈 돈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거를 가져오는데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8살 막내딸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낯선 마을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가지 않던 곳이란 말이죠. 골목골목 또 이런 작은 단층집들 이렇게 있는 그런 골목골목 이렇게 가는데 아 그게 어떻게 우리 막내가 그걸 나타난 거예요. 이게 진짜 귀신이 고칼로르지. 얘가 나타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 아이고 조그만 게 뽀로로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 다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돈 아버지 어디 가니 아버지 돈.
가슴이 쿵쾅쿵쾅 도끼질을 했습니다. 혹시 자신을 따라온 것은 아닌지 도강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야 이게 그때 애를 보니까 우선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얘가 어떻게 내가 여기로 가는 거 알고 여기 왔을까. 그게 무슨 그 다음에 내 속을 얘가 아는 정도면 온 세상이 다 알지 않나 하는 그런 그 두려움도 생기고 그렇더라고. 그런데 뭐 돈 달라고 그러더라고. 네가 여기를 어떻게 하나. 아 무슨 자기 친구하고 놀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돈 달라는 거예요. 여기 내려가면 조그만 장마당이 있는데 그지 뭘 사 먹겠다는 돈 달라는 거지. 빵 사 먹고 뭐 아이스크림 사 먹고 뭐 어지고 하겠다고 그래서.
8살 딸은 도명학 씨의 불안한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길가에서 아버지를 만났고 몇 푼이라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신이 났을 뿐이었습니다.
아 근데 돈 주문은 버스 못 타요 이거. 근데 난 그까지 걸어갈 용기도 없어요. 감옥에서 나온 지 그리 오래지 않아가지고 이게 내 이 고열이 그까지 걸어갈 수 있겠는지 가다가 이 지치지 않겠는지 그래가지고 강이나 건너겠는지.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는 가장이 그것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딸과의 만남에서 돈 계산을 하고 있었던 야속한 아버지. 그러면서도 자신의 계획이 흐트러질까 도명학 씨는 조급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내 야로 이제 이 속이고 간데 여기 또 이거 다시 못 보면 언제 다시 볼지 이 기약할 수 없는 길이잖아요. 가다 내가 죽을지 무슨 영원히 못 볼지. 아 그래서 어쨌든 걔가 거기 있는 정도가 나도 거기 오래 있고 싶지 않더라고. 이제 또 누기 또 나타날지 알겠어요. 이게 징조가 좀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빨리 가야지 해가지고 돈을 줬는데 어쨌든 딱 타산해서 그 순간에도 계산을 해야지. 아, 내가 걸어가야지 할 수 없이.
굳은 겨안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어도 부족할 판에 아버지 도명학 씨는 오로지 압록강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쫓아내듯 딸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럼 요 아이스크림 딱 두 개 값이만 있으면 그러면 내가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나머지 돈 줬단 말이죠. 그거 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주면 안 되죠. 아니 이거는 남의 돈이 돼서 아빠가 이거 갖다 줘야 되는 돈이라고 그러니까 안 준다고 이거 빚을 그러더니 돈 받은 돈만 가지고 인사도 없이 먹으러 가자 하더니 쫙 뛰어서 쏙 총알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야 그게 어떻게나 그게 눈이 박혔는데 그거 안 와도 못 주고 그래 지금 또 그래서 뽀로로 그 돈 받고 딱 계셨는데
털레 걷는 발걸음에 후회가 쌓였습니다. 아비로서 가장으로서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고 되뇌었지만 가는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먼지 날리며 지나는 버스는 돈이 모자라 탈 수가 없었고 이기심으로 남겨뒀던 돈은 아이스크림 파는 곳이 없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태양은 더욱 뜨겁게 내리쬐며 도명학 씨에게 벌을 주고 있었습니다.
야, 내가 먹었어. 아이스크림 사 먹어서도 내가 별로 후회를 안 하고 차라리 오다가 나 지체 쓰러졌다. 아이스크림 못 먹으면 지체 쓰러져서 그날이 못 왔다. 해도 덜 후회할 것 같아요. 어쨌든 목적지까지 다 왔잖아요. 왔는데 이게 돈이 남았으니까 아, 이게 뭐라고 이거 말하려면 표현을 못 되는 거야. 이 돈은 이거 그 돈 그걸 그냥 주머니에다 놓고 중국에 건너가서 이번엔 또 그 사지 말란 옷을 비싸게 빠등 사준 걸 그 옷을 또 벗어서 또 버려야 되잖아요. 또 중국 사람은 또 그 이 김일성 배지부터 아 이건 뭐라고 그거부터 뜯어서 암호금이다 던져버렸네. 그래가지고 옷 다 벗고 중국 옷을 다 갈아입고 그때 그 옷을 버리고 그다음 그 돈도 함께 버리고
강을 건넜습니다. 주머니 속 돈도 버리고 아내가 사준 옷도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든 살아남아 남조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만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냥 잡히면 이게 할 말이 없죠. 이게 중국에 돈 벌러 갔다 해도 믿질 않죠. 근본 내가 혐의자냐 이게 좀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래서 야 나는 잡히면 그냥 죽어버리리라.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송돼 죽는다고 해도 여한은 없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 실패로 끝났던 북한 탈출에 성공을 했고 하루라도 자유롭고 싶었던 소원을 이루었으니 그날부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이제부터의 삶은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으니까 이제 죽으면 어떡하고 그냥 덤으로 산다 생각하자. 이제부터의 삶은 덤이다. 그게.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 작가 도명학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